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받을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휘둘린다면 오직 주의 말씀에만 휘둘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정체성 안의 소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의 기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조를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4조, 걸어가게 하심과 우리의 선행에 관하여.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또박또박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신님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 안에 일으키는 이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따라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자가 없고, 그저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혹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일들을 힘써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믿음이라는 좋은 뿌리에서 나온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 행위들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모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선행보다도 앞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가 좋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공적을 쌓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에 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분의 선물들을 관해 씌워주시는 일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행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육신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일, 따라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한 가지 죄악만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일을 거부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고난의 공유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아무런 확신도 없이 의심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항상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칭의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칭의교리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기독교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무절제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사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가, 그 이유는 칭의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를 만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율법 폐기론주의, 방자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칭의교리 때문이 아니고 칭의교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칭의교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설복당해야 변화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 교육이 왜 힘듭니까? 인격적 설복을 이끌어내어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격적 순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적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서 그 은혜에 감복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칭의교리가 사람을 무절제하고 방종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서 뭘 자꾸 강조했습니까? 도덕윤리를 강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을 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주도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 안에서 사역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교회도 많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죠? 그렇게 도덕윤리를 많이 가르쳤지만 한국교회는 점점 더 비도덕적, 비윤리적이 되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칭의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칭의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채 도덕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윤리를 더 많이 가르친 거죠. 더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윤리적인 설교를 계속하라. 그러면 비윤리적인 사람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적인 설교를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계속 한번 다고쳐보세요. 계속 한번 몰아붙여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는 척하지만 마음의 설복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 순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윤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24조는 성화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균형성, 칭의와 성화의 연결과 구분,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더블 폴더라. 우리가 클릭을 하면 두 개의 폴더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 씨앗을 우리도 함께 밟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근본적 성화 혹은 결정적 성화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이 근본적 성화, 결정적 성화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을 수 없고 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의 환경 안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뭐 30년씩,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그 상황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상태에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연결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은혜도 함께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냥 하나로 뒤섞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성화의 열매를 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거꾸로 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됨과 그 다음에 구분되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면 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또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지식 안에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무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신님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 안에 일으키는 이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죠?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내 신앙생활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든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대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말씀을 듣는 일에 각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성령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객관적 믿음의 대상이고 객관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과 책임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루디아의 회심 사건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감정과 의지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이 지적인 기능을 함께 포함합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하면 인간의 지성은 제외한 마음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본래 이 단어는 인간의 지성을 배제한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분명히 자기 이성을 부지런히 사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그 말씀이었냐고. 실컷 말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 말씀이었냐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께서는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성령은 그러실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원 가려고 그러고요. 뭐 꿈 꾸려고 그러고요. 환상 보려고 그러고요. 뭐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만 자기 신앙이 견인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세라파였던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말씀을 찾아야 된다. 신비주의자였거든요. 열심히 지나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때로는 부러워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특심한 거 그죠? 근데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끌어 넘치거든요. 끌어 넘쳐버려가지고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으로 길을 내어줘도 목회자가 앞에서 길을 헤쳐가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뚫어놓은 길로 자꾸 가요. 말 안 듣는 동물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에게 각인되어 있고 자기에게 뭔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자꾸 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데 그렇다고 말씀이 성령을 대신하거나 성령이 말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을 제쳐놓고 성령만을 내세우는 광신적인 신앙생활도 옳지 않고 또 성령님은 제쳐놓고 말씀만을 내세우는 이성일변도의 신앙생활 좀 많이 배운 분들이 보통 이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열심히 하여튼 연구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성일변도의 신앙생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 없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설교는 그분에게 어떤 깨달음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성을 사용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 없이 복음의 깨달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함께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성령께서 받아듣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한 영혼도 회심시킬 수 없고 한 영혼도 각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조는 참믿음은 중생시키고 새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좀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중생은 동시적이에요. 중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죠? 또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조에서 중생을 좀 넓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한 터무니없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죠? 갑자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 쓴 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책이 소개되면서 신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일어난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단회적 중생론과 계속적 중생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는 것은 단회적이다. 한번 일시에 탁 이렇게 중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적 중생을 주장했는데 그런 개념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칼빈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벨지 신앙고백서를 보시면요.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생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사람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일관된 모습,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진술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도 단회적인 경험인과 동시에 넓게 보면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또 새로워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다는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면서도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교적 교리 설교를 좀 자주 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를 강의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윤답도 제가 이미 강의를 했죠. 2003년도부터인가.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문구가 뭐냐면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반 5, 6년 전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강조했을까요? 칭의와 성화는 단계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곧 성화의 시작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두 번 다 그런 경험 하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중생하지 못했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성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당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대개 그런 분들을 보면요. 구원의 확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죠? 댕댕거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삶의 내용을 가만 지켜보면 죄송한데요. 싸가지도 없고요. 예의 범절도 없고요. 사려 깊음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도무지 사람답지 못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거죠. 그죠? 적어도 성화의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칭의를 말하고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을 말한 다음에 성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긴 하지만 진술할 때는 칭의를 먼저 진술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적 변화로서의 칭의를 성화의 은혜보다 먼저 앞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화의 기초가 칭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칭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6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경향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툭 치고 나의 화를 돋구는 것 때문에 거기에 크게 내가 그분의 그 어떤 그 주도에 내가 거기에 그 휘말리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우리도 인간이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고 화도 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페이스에 내가 휘말려들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바만 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연합하게 되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내적 경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24조에서 그 다음에 뭘 진술하고 있는가 하면 죄인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 다음에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 사랑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지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믿음만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앞에 하고 난 다음에 뭘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정말 내 의가 아니라 외부적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만으로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랑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적용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 성도들끼리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 속에 이 거룩함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 플러스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날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 주자는 자꾸 믿음 플러스 사랑을 말하지요? 믿음만을 말하면 사람이 방자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 자기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서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좀 염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인들 봐라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복음의 내용을 정말 잘못 알기 때문에 하는 주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앞에 그 객차가 끌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일으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관차예요. 뒤에는 엔진이 없어요. 딸려갑니다. 아시겠죠? 사랑은 마치 그와 같은 거지 믿음 플러스 사랑이 근거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은 24조 보니까 명령하신 일을 힘써 행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좋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선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이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또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사랑 열매가 드러났는데, 아,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것이 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뭐라는 것입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만약에 단 하나의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한 선행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잘못 지켜도 모두를 다 범한 죄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바쁜데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떤 구절을 여기 예로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예로 들었죠.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네? 7번 어떻게 용서하면 될까요? 아, 주님께서 7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3~4번은 내가 할 수 있겠는데 7번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해서 자녀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용서 못하죠. 용서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범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죠. 그러자 주님께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기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뽕나무가 바다에 자라는 거 보였습니까? 일산 호수공원에 가니까 호수에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뿌리를 호수에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조형물을 아, 호수가 아닌가요? 공중에 떠 있든가 있든 그 조형물 그러니까 흙을 담아서 나무를 심어 놓았죠,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도 물에서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꽃 외에는 그렇죠. 왜 그럼 그 말씀하실까요? 아, 불가능한 일이 겨자씨의 만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종이 실컷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쉬고 싶은데 주인이 저녁을 딱 먹으면서 숟가락이 떨었는데 숟가락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이 알아서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가서 수종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선한 일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은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 발린 말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을 근거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무슨 상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상급은 수고하지 않은 우리가 아니라 은총에 돌려져야 된다. 만약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상급은 수고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은총.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분에게 돌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그러므로 그 24조 마지막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양심은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의 공유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양심은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화는요, 이 세상에서 가변적입니다. 불확실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뜨거웠다가 차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절대적 근거를 통해서 얻어야 되지 상대적 근거, 여러분들의 성화의 진척, 여기에 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로의 시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다는 것.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 안에 있다. 절대로 우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죽기 직전에 의사소통할 수 없는 기간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그때는요,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것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더 많이 품어주지 못했고 내가 왜 그때 그 시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만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귀한 신앙 고백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화 열매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 열매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만 공로를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립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내적인 삶의 원리에 깊숙이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이 내용을 따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